신약성경 177면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유언기도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어떤 그 내적인 그 긴밀한 어떤 그 사랑의 관계를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풍부하시며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유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제 특별히 주님을 따랐던 열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사 내내 주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16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이 후반부에서의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강조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기원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기원하는 자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또 그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 초월적인 그 기원에 대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그 구별되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이 후반부는 굉장히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나를 따르는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동시에 우리가 그 갑자기 그 천국으로 이렇게 확 올라간다든지 우리의 갑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훌륭한 신앙적인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을 그 뒤에 이렇게 후광을 이렇게 그리는 방식으로 그리는 그런 이제 신앙 전통도 있기는 합니다. 뭐 가톨릭이라든지. 그러나 실제로 그런 후광이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런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외향적으로 어떤 다른 소속의 취약의 소속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외향이 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신분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당시 19세기의 철학자인데 그 당시 유럽 땅에 오신다면 아무도 못 알아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그 기간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본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본 겁니까?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이라고 본 겁니다. 예수님의 외향은 그 당시의 평범한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나는 너희와 속한 곳이 다르다. 나는 너희와 구별되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과 분리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셨지요. 예수님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처한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과 같은 그 실존적인 한계와 같은 그 어떤 그 제한 속에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때에 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것, 내가 세상과 구별된 것, 나를 따르는 이들이 세상과 구별된 것은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구별됐기 때문인데,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진리로 구별되는 것,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 구별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이신데, 그분이야말로 구별될 필요가 없고 그분이야말로 이미 바쳐진 분이고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분인데 지금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과 같은 이 상황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함께 같이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지위를 높이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신의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신과 방불한 그 위치와 지위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자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어서 거룩해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적인 용법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된다, 거룩히 자신을 구별한다, 제물을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동의어인가?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세상에 많은 비둘기가 있지만 특별히 내가 어떤 한 비둘기를 선택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죠.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남자만 60만이지만 그 중에 레위 지파의 아론의 그 자녀들 중에 레위 지파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되었다. 근데 여기서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별된 대상에게 어떤 그 조건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무슨 거룩한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아론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도 우상 숭배를 하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우의 사건인 거죠. 다른 부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거룩함의 그 조건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의 그 조건이 그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거룩한 내가 소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그 소 자체에 물론 어떤 흠이 없어야 하고 어떤 조건을 채워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런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소는 그 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소가 특별히 거룩한 제물로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소가 제사장에 의하여 혹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 의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구별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나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가운데 괜찮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구별된 존재, 따로 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주님 앞에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거룩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진리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그리고 신약의 아주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창조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빛이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는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어떤 그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지어진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보시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풍성한 세계가 바로 이 창조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만 그렇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만드신 후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28절에 보시면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란 어떤 복일까요? 단지 건강하게 살고 물론 건강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단지 어떤 많은 재물을 누리게 되고 단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하는 그런 복이기 이전에 존재 자체가 승인받아지는 존재 자체가 인정받아지는 바로 그런 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 존재를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 숨쉬게 된 것은 너희가 없는 무에서 유로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얼마나 이 사실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숨쉬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역경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을 부정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하고 인생이 이게 뭐야 내가 아무리 사랑해봐야 내가 아무리 좋아해봐야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 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과 절망감이 우리 가운데 놓여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성취를 이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결국 죽음으로 다 돌아갈 뿐인데, 결국 허무로 다 돌아갈 뿐인데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어머난 현실, 이 세상의 가짜 현실, 그러나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는 그 현실, 무엇이죠? 바로 죽음이 이 세상을 삼키는 것 같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무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인 것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를 비춰주고 있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 한, 오늘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한, 오늘 우리의 존재를 승인하게 한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긍정한 그 긍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존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조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창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은 무엇이죠? 사탄이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어떤 뿔이 달려 있거나 괴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의 그 고귀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로 서 있는 존재이죠. 네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래. 너의 삶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러니 너는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야. 너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어떠한 그 하나님께 인정받을 조건도 존재하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참소 앞에 서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나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들을 묶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 위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9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5쪽에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지금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아마 다윗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는 자신의 이 복잡한 삶, 자신의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의 삶은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한 단어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버리기가 굉장히 쉽죠.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윗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초원에서 양을 치고 있는 평화로운 목자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어떤 영웅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묘사는 매우 적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시련과 환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를 보면 그는 끊임없이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을 겪고 분란 가운데 있다가 자신의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자체를 놓고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죠. 어떤 영웅적인 면모나 어떤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면모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삶이 위대한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는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삶에 몰두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함몰되지 않고 그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바라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푸른 하늘일까요? 예, 물론 맑고 푸른 하늘이고 그런 어떤 심원한 어떤 우주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광대한 자연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누구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울리고 있다라는 것을 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건만 볼 때는, 우리의 삶의 현실만 볼 때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 중에 선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남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때로는 남을 향한 그 칼을 나 스스로에게도 들이밀어 나 자신의 존재와 나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말아버리는 때가 많아버린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나의 상황과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 항구하게 여일하게 떠있는 태양을 보는 것이죠. 여일하게 떠있는 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대로 서있는 산을 보는 것이고, 그대로 서있는, 그대로 흐르고 있는, 수천여 동안 흐르고 있었던 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비록 내 오늘 나에게 펼쳐진 어떤 희노애락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희노애락에 점철된 오늘 하루를 넘어선 수천 년, 어떤 그 수백 년, 수천 년의 세계가 바로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이 항구하고 여유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계가 있기 전에 들려졌고, 이 세계가 끝날 때에도 들려질 것이고, 이 세계가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세계가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어떤 중요한 위로를 얻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에만 집중할 때,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의 한계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참된 존재의 근거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가 내 삶의 조건을 반석으로 삶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내가 이룬 어떤 성취를 나의 조건에, 내 삶의 어떤 조건과 근원으로 삶을 때, 그것을 나의 반석으로 삼을 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삶보다, 나의 성취보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내게 주어진 조건보다 더 크신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이 창조세계를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당신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셨겠습니까? 왜 주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당신 자신님을, 바로 당신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를 보아라. 이 창조세계를 보며 너를 지은 나를 보아라. 너희에게 보낸 구속자를 보며 나를 보아라. 너희에게 허락해준 너희의 삶의 조건을 보며 누구를 보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아라. 나를 보아라. 그리고 그 나에게 너의 신실한 음성, 너의 신실한 마음, 너의 순전한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화려한 성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강력한 정부나 강력한 어떤 종교 조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화려한 건물을 만들어내거나, 우리는 어떤 강력한 권력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강력한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간청과도 같이, 그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온 한 존재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존재로 세상 앞에 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정과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과 내 자신의 스스로 모습을 보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삶 가운데서 무슨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며 자책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모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겪었던 일이고, 엘리야도 겪었던 일이고, 베드로도 겪었던 일이고, 바울도 겪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한 것이죠. 무엇이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더니 앉은 자가, 병든 자가 일어났다, 그런 어떤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야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벌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더니 우리의 교회가 한 100만 명쯤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의 기준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불안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라고 하는 그 자책으로 점철된 삶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영광이고, 그 자체로 명예고, 그 자체로 자랑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긍정한다, 내가 너희의 존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길래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의 삶이 구별되었으며, 이미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으로 초대되었으며, 이미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그 엄연한 현실 앞에, 그 엄연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항복하시고 돌아오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규정되었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있게 되었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호흡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님, 그러니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진 자답게, 보내시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